사도행전 2장 42절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코이노니아입니다. 앞에 마침 그 구글에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코이노니아를 저렇게 예쁘게 헬라어로 기록을 해준 게 있어요. 저게 코이노니아인데 설교하기 전에 약간 이제 좀 흥미로운 이야기예요. 이제 믿거나 말거나 이야기인데 러시아의 언어가 있잖아요. 러시아의 언어가 글자를 만들 때 그 러시아는 이제 정교를 믿는데 그 사제들이 멀리 유럽 그리스까지 가서 러시아의 그 글자를 만들기 위해서 참고로 글자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게 헬라어라고 하네요. 그게 그리스어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가지고 오다가 뭐 어떻게 해서 넘어졌는지는 모르는데 넘어졌대요. 그래서 글자를 갖고 온다는 게 이게 판으로 갖고 온 거예요. 그 나무판 같은 데다가 이렇게 갖고 오다가 이렇게 싸들고 오다가 넘어져가지고 그게 흐트러졌어요. 그래서 알파벳 순서대로 이렇게 되어지지도 않고 그리고 업사이드다운 이렇게 아래 위로 뒤바뀐 것도 있고 그런데 그게 이제 러시아 언어가 돼서 헬라어를 아는 사람은 러시아 말을 읽을 줄은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러시아에 처음에 갔더니 근데 전혀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공부는 조금은 못했지만 그래도 헬라어를 읽을 줄은 알거든요. 근데 가서 러시아 문자를 이렇게 보면은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앞에 있는 게 코이노니아입니다. 저게 진짜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쓰고 있는 그리스어, 현대 그리스어하고는 조금은 달라요. 아니, 많이 달라요. 저거는 성경의 그 그리스어인데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 우리가 정말 많이 들었잖아요. 그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은 교제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친교, fellowship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러면 코이노니아는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코이노니아는 단순히 교제만을 이야기할까? 그렇다면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교제는 무엇일까? 우리 교회에서들 교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친교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제가 오늘 교제와 친교를 막 섞어서 쓰게 될 텐데 얼마나 중요하면 교회가 뭐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닙니다만 교회를 이제 디자인을 할 때에 딱 두 개로 일단 기본적으로 디자인을 했어요. 하나는 예배실, 그 또 하나는 뭐였게요? 친교실이에요. 그래서 친교가 중요하니까 친교실이라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fellowship hall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한인교회는 먹는 게 중요하다. 요즘은 팬데믹 이후에 저희 교회에서 먹는 게 많이 줄었지만 저희 교회는 정말 잘 먹는 교회거든요. 주일날 하루만 해도 네 번이나 밥을 하는 교회니까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친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교회도 우리 한인교회들처럼 뭐 국하고 밥하고 그러지는 않지만 커피하고 도넛은 항상 있고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팔럭처럼 몸을 가져와서 핑거푸스로 해서 먹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먹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면 먹는 게 곧 성경이 말하는 코이노니아 교제일까? 우리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 같아요.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앞에 성경 구절을 다시 한 번만 비춰주실래요? 이 성경 구절을 여러분의 성경에 나중에 꼭 표시를 하면서 읽으십시오. 우리 한글 성경의 번역이 조금은 아쉬워요. 왜냐하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직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해서 기도하는 것에 힘을 썼다라고 강조가 되어 있는 듯이 보여요. 그런데 사실은 헬라어 쪽으로 가면 영어는 표현을 헬라어를 잘 옮겨놓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어와 동사가 앞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한글의 문법은 주어가 등장을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가서 동사가 등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영어는 어떻습니까? 주어와 동사가 있고 난 다음에 그것이 어떤 것인지 설명하고 있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앞에 자막에 영어로도 되어 있는데 그리고라고 한 다음에 they devoted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devoted이라고 하는 말은 힘쓰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 한글말로 힘쓰다라고 하는 말은 잘 번역이 된 겁니다. 그들이 힘을 썼다. 열심히 노력했다. 그러면 무엇을 노력한 거예요? To the apostles' teaching. 사도들의 가르침. 그러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는 것에 열심히 힘을 썼고요. And the fellowship, 교제하는 데에 힘을 썼고요. To the breaking of the bread and the prayer. 즉 성찬식을 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힘을 썼다. 그러니까 그들이 힘을 썼다. 네 가지를 힘쓴 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는 것과 교제하는 것과 성찬을 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 이 네 가지에 힘을 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들이 눈여겨보고자 하는 것은 교제하는 것에도 그들이 힘을 썼다 해요. 아니 어떻게 교회가 친교하는 일에 그렇게 힘을 쓸 수 있느냐라고 생각을 하면 먹고 마시는 데 힘을 쓰는 것 아니냐라고 오늘날에는 그렇게 지레짐작을 하게 되죠. 교회는 먹고 마시는 데 힘을 쓰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은 왜 교제하는 것에 힘을 쓰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쓴 것입니다.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는데요. 이 누가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인데 태동되었던 다음에 교회가 태동이 되잖아요. 교회가 태동이 되었는데 태동되었던 신약교회에 가장 빨리 가장 먼저 시작되었던 그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을 이야기하기를 그 성도들이 열심이었다예요. 열심이었다. 그런데 네 가지의 열심을 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교제하는 것과 그리고 성찬을 하는 것과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썼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도 이런 훗날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무엇이 있다고요? 사귐이 있다. 이 사귐이 바로 코이노니아예요. 이 사귐이 바로 펠로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귐은 어떤 사귐이냐? 이 펠로십은 어떤 펠로십이냐?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즉 우리 안에 사귐이 있는데 그 사귐은 어떤 사귐이냐? 바로 아버지와 아들이 사귀는 것 안에서의 사귐이라는 거예요. 즉 성도들끼리 사람들끼리의 펠로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귐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이노니아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전제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안에서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귐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코이노니아, 교제라고 하는 말은 네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 네 가지의 특징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진정한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교제를 하기를 원하는데요. 그 네 가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주보에 요약을 해드린 데 있는데요. 동참, 동역, 공유, 그리고 통용입니다. 이 네 가지를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동참하는 것입니다. Participation입니다. 이 동참을 한다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한테 어르신들한테는 정말 정말 죄송한데요. 저도 이제 나이가 이렇게 조금씩 들다 보니까 노회 안에서 후배 목사님들이 이제 어디에 청빙을 받아서 간다고 혹은 개척을 한다고 그러면서 조언을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저도 벌써 목사가 된 지 조금 있으면 이제 30년이네요. 오래됐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배들이 물어봐요. 가서 어떻게 할까요? 조언을 좀 구해요. 그러면 제가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니 어쩌면 이거 하나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자마자 뭐 바꾸려고 하지 말아라. 주보 하나 바꾸지 말아라. 절대로 바꾸지 말아라. 얼마 동안이요? 물어봐요. 그럼 제가 기본적으로 3년 동안은 아무것도 바꾸지 말아라. 가서 관계를 세워라. 그 관계를 세운다라고 하는 말은 그들을 배우라는 거예요. 어느 교회 예를 들어서 20년 되고 30년 된 교회에 아주 실력 있는 목사가 왔다고 후임으로 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무리 실력 있어도요 그 교회는 20년 혹은 30년이라고 하는 교회 역사가 있어요. 새로 오는 목사가 보기에 조금 눈에 맞지 않는 좀 눈살을 찌푸리는 아 저거는 아닌데 라고 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가 그렇게 왔던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비진리인 것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목사들한테 제가 꼭 하는 얘기가 그 교회를 지난 20년, 지난 30년 동안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를 듣고 배우고 왜 주번을 그렇게 했는지, 왜 예배 순서는 그런지 아주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듣고 배우라고 저는 꼭 그렇게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관계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동참이라고 하는 것을 특별히 놓고 이야기한다면 활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동참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형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열 가지 중에 하나밖에 일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열 가지 중에 아홉 가지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밖에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 일에 동참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잖아요. 그 동참한 것 자체가 관계예요. 그 동참한 것 자체가 바로 교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그 성경 주석학자가 있는데 핸드릭슨, 윌리엄 핸드릭슨이라고 하는 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코이노니아는 기본적으로 커뮤니티 관계다라고 가르쳐요.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이 코이노니아 교제는 무엇이냐? 어떤 활동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관계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교제라고 하는 것, 즉 코이노니아는 활동이 아니라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등록을 했든 안 했든 멤버십이 있든 안 했든 간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 자체가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가 이미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일부 예배 흔히들 나오시는 분들 중에는 여러분들이 이름 모르시는 분들 계세요. 그래도 괜찮아요.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교제하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교제하고 있어요. 코이노니아는 여기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동참하는 곳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참을 하니까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가 하면 동역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코이노니아를 번역을 할 때 동역이라는 말로도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가 있잖아요. 베드로에게 동업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파트너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누가복음 5장 10절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그 배경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시몬이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그 베드로에게 동업자가 있대요. 그 동업자가 누군가 하면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쓰고 있는 동업자, 파트너라고 하는 이 단어, 영어 성경에 파트너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파트너라고 하는 단어가 코이노니아예요. 그냥 함께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그냥 세상적인 이야기로 해봅시다. 사업의 이야기를 해봅시다. 사업을 할 때에 우리 이제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어르신들은 야, 절대로 동업하지 마. 동업하면 큰일 나.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일반적으로 동업하다, 파트너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공동의 그 목적을 가지고 함께 이익을 창출을 하고 함께 손실을 분배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득이 되었든 손실이 되었든 파트너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함께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코이노니아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면 공동의 목적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공동의 목적,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공동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가르쳐주고 있고 고린도전서 10장에서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들이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인생의 첫 번째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소유리 문답 1번에서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면 성부 하나님께, 성자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께 영광의 찬미를 올려드리려 함이니라.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소요리 문답에서는 뭐라고 가르쳐줍니까? 인생의 첫 번째 되는 목적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Glorify God이라고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 코이노니아는 무엇입니까? 함께 동참을 하고 함께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공동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도 나를 즐겁게 하고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배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많은 일을 하든 우리가 적은 일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우리들이 하나의 일을 하든 열 개 일을 하든 우리들의 공동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파트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몇 퍼센트의 지분을 가지고 있느냐를 가지고 따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몇 퍼센트를 가지고 일을 하느냐를 가지고 그 퍼센테이지를 가지고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동참했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 동참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참하고 그리고 동역하는 것은 함께 하는 거죠. together이에요.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모이다 보니까 함께 나누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 세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코이노니아가 가르쳐주고 있는 세 번째가 바로 공유하는 것입니다. 공유하다라고 하는 말은 함께 나누는 거잖아요. 함께 나누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성경에서 보면 2장 42절에 공유하다라고 하는 것에 가장 대표적인 것을 떡을 떼다라는 것으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떡을 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의 떡을 떼는 것은 성찬을 의미합니다. 앞에 교제라고 하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는 떡을 떼다라고 하는 말을 또다시 이야기하는데 떡을 떼는 것은 단순하게 밥을 먹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찬을 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제라고 하는 곳에 코이노니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함께 성찬을 하고 있는 것이 함께 포함이 지금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신약교회에 신약시대의 그 초대교회에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했습니다. 그 성찬식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는 것이 있었어요. 성찬식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나누십니까? 성찬식에서 함께 나누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나눕니다. 이것이 성찬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코이노니아는 함께 나누는 것인데 그 함께 나누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것 반드시 나누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그냥 쉽게 너무나 쉽게 우리 같이 나눕시다. Let's have a fellowship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커피와 도넛으로 나누는 그 정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성도들의 나눔은 바로 성찬을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매주일마다 저희 교회는 매주일마다 성찬식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면 나머지 때는 나머지 주일은 우리가 그러면 나누지 않네요. 우리는 코이노니아를 안 하네요 라고 이야기 안 하지요. 성찬식이 실제로 없어도 우리는 함께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요? 성령이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주신 성령의 띠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상 나누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몸에 각자 지체가 되어 있습니다. 오른손과 왼손이 각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몸에 붙어 있습니다. 발과 손이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붙어 있습니다. 오장육부가 내 눈에 지금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붙어 있습니다.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누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동참하고 동역하고 그리고 성찬을 통하여서 그리고 붙어 있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나누고 있다면 실질적으로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뒷부분에 보면 통용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물건을 나누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코이노니아의 네 번째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 통용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기독교는 말로만 생색내는 종교가 아닙니다. 말로만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말로만 구제한다라고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실질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어떻게 하고요? 통용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물건을 통용했어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파 과부들, 헬라파 과부들 그렇게 있어서 서로가 왜 우리한테는 조금 주냐 많이 주냐 이러면서 다툼이 있어가지고 사도행전 6장에 가면 그래서 사도들에게 불평을 하지요. 그랬더니 사도들이 7명의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집사님들을 뽑아서 구제하는 것을 감당하도록 해주었습니다. 정말 많이 힘든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그러니까 예루살렘 자체 도시에 기근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도 힘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구제 헌금을 걷습니다. 자, 우리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이 힘들다. 같이 동참하자라고 하면서 자기가 개척했던 교회를 다시 다니면서 구제 헌금을 가져다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전달해 주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님을 대접하는 것을 힘써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고린도 후서에 가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연보가 헌금이잖아요. 너희들의 그런 구제 헌금으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들을 도와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인데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여기서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어떤 제사느냐? 선을 행하는 것과 서로 나누어 주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과 서로 나누어 주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나누다 라고 하는 말이 코이노니아입니다. 서로 통용하는 것입니다. 올해도 작년에는 우리가 못했는데 올해도 저희는 이제 연말에 구제를 합니다. 근데 시간을 좀 당겨서 하게 될 거예요. 다음 주일부터 그 이제 광고가 나갈 텐데요. 저희들이 연말에 사랑의 신발 박스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노숙자들한테 필요한 것을 전달을 해주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그 초등학교에 정말 가난하게 살고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음식을 가져다 주려고 해요. 자세한 광고는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텐데 우리가 재작년인가 우리 한번 했었어요. 한 두 번 했었어요. 위트니 초등학교라고요. 거기 있는 학생들 중에 집이 너무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거나 부모들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집에 들어가면 혼자서 밥을 해 먹어야 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모들이요, 너무 가난해서 집을 정식으로 리즈를 해서 사는 집에서 사는 게 아니라 일주일 단위로 페이먼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롱텀 모텔 같은 데 있잖아요. 롱텀으로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있는 사람들인데 아이들이 집에 가면 부모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저녁을 자기들이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음식을 할 수 없는 연령에 있는 아이들. 그래서 그 아이들이 간단하게 자기들이 뜯어서 그 자리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저희들이 제공을 해야 됩니다. 여선교회 특별히 그 재봉반, 우리 미싱반이라고도 하는데 재봉반에서는 이미 가방을 50개를 만들었어요. 그 가방에다 우리가 담아다 주려고 하는데 이런 일들이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일들이 결코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교제라고 하는 거예요. 또 교회 안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70번 이상 항암 치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밥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갖다 나눠줘야죠. 음식이라도 가져다 줘야죠. 그런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같이 하는 사람들이 파트너고 그렇게 같이 마음이라도 쏟고 있는 것이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동참하는 사람이고 동역하는 사람이고 함께 그리스도의 몸이 된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는 통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교회가 서로들 잘났다고 자랑질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책망을 하면서 편지를 쓴 것이 고린도 전서고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2장 25절 26절에 몸 가운데에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하나의 몸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를 하는데 고린도라고 하는 상업도시, 돈 많은 도시, 항구도시, 무역도시 그러면서 타락한 도시. 그런 세속의 타락의 영향을 교회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서로 잘난 척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했는지 모릅니다. 그 교회에게 지금 편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함께 고통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함께 즐거워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진 국가들의 경제의 발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1인당 국민소득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모든 사람이 잘 사는 게 아니라 힘든 사람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합법적으로 열심히 일을 한 부자들의 돈을 다 뺏어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강제적으로 나눠줘라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그 비어있는 곳, 이렇게 취약적인 그런 부분, 잘 살면 잘 살수록 힘들어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텐데 그곳을 향하여서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은 누구여야 합니까? 저희들이어야 합니다. 교회가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길게 예를 든다면 나바오의 이 노인들이 힘들게 살아갑니다. 나바오 원주민들 힘들게 살아갑니다. 젊은이들은 다 도시로 빠져나갔습니다. 추운 겨울에 고작 난로 하나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무를 떼서 살아가는데 그들이 살고 있는 집 옆에 보면 집 하나에 그리고 1마일, 2마일 떨어져 있는 곳에서 사는 거예요. 그들이 살고 있는 동네에 자라나고 있는 나무는 그냥 삐쩍 말은 그냥 가시나무와 같은 잡초와 같은 거예요. 땔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이 눈을 뜨게 되었고 그리고 나바오 교인들과 나바오에 있는 그 교회 교인들과 그리고 저희들이 가서 땔감을 만들어서 교회에다가 가져다 주면 교회가 전달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코이노니아는 파트너라고 했다면 이익과 손해를 같이 보는 것이라면 기쁨과 슬픔도 같이 나눠야 됩니다. 감사함과 그리고 고통도 우리는 함께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4절에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자발적으로 우리가 보충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코이노니아는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네 가지라고 했습니다. 동참하는 것입니다. 동역하는 것입니다.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갚아야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지요. 근데 성경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방법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힘든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참된 교제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지는 것임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서 코이노니아를, 그리스도 안에서 코이노니아를 행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이 성령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기쁨으로 더욱더 풍성해질 줄로 믿고 코이노니아를 행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신약의 교회를 시작을 하실 때 코이노니아를 강조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이 친교, 성경이 가르쳐주는 이 교제에 최선을 다하면서 힘쓰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동참하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기억하여 주셔서 지체되었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눌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에 큰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